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에게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는 그 지금의 이탈리아 수도이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 당시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위세를 떨치기 전까지 그 가장 강력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여행도 하고 관심을 가지는 도시였지요. 이 바울 또한 로마에 아는 동료들과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번도 방문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둘러싸고 이 루머가 돌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바울 사도가 일부러 예루살렘 사도들과 이 거리를 좀 두려고 한다거나 이 로마의 성도들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한다. 또는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관심이 없다. 또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돈독한 관계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실상 당시 그 가장 권위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 바울의 권위는 그래 높지는 않았지요. 그러니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이 떳떳하게 전하기를 조금 부끄러워한다라는 루머였습니다.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나도 영어 좀 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그 원어민 앞에서 가르치기에는 영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그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알고 13절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당시 그리스어로 편지를 쓸 때의 전형적인 공식 같은 문장이 13절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흔히 이 13절과 같은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그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이중부정이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른다라는 부정어가 있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이 지금 중복돼서 사용됩니다. 영어나 우리말에서는 이런 이중부정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옮겨두니까 매우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를 현대식으로 번역한 성경은 너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기 원한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 이중부정을 사용한 특별한 의도가 있으면 직역으로 남겨두어도 좋겠지만 특별한 의도가 없는 이상 자연스럽게 옮기는 것이 읽기 좋겠습니다. 그러니 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중부정에는 특별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이 당시 흔히 사용되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이메일 시대 되면서 그런 표현이 많이 없어졌는데 편지를 그 한참 쓰던 시대에만 해도요 그런 상투적인 어법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그 편지 쓰면 꼭 편지 말미에는 그럼 이만 줄입니다 라는 말을 쓰곤 했습니다. 그 사실 그 줄일 말도 없어요. 없는데 이미 해야 될 말은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편지를 끝내야 하나 하다가 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만 줄입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이 13절도 하나의 그 고대 그리스 편지의 공식입니다. 이 포뮬러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이중부정이 함께 나옵니다. 이 1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25절 보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그 상투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형제들아 하고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죠? 11장 25절입니다. 그죠? 똑같은 공식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오늘 본문과 똑같지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부르고 이중부정 사용하는 것.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중부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편지에서 흔히 사용되던 이 상투적인 표현이다라는 것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어색해 보이는 이 표현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유를 갖다가 이상하게 막 강조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서는 막 절대로 안 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썼다느니 하면서 이 엉터리로 이 성경 구절을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어로 쓰인 당시 편지에서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흔히 발견되는 공식입니다. 하나의 이중 부정입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 형제들아 이런 한마디로 형식적인 서두를 쓰고 이 처음 말씀드린 그 루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나 한 번쯤은 오는, 즉 오늘날 뉴욕이나 이 런던과 같은 도시에 바울 사도는 오지 않는가라는 이 의구심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13절 후반부를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간략히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좀 약간 아쉬운 번역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계획했지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proesmen이라고 이 계획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proesmen은 이 계획하다라는 말은 원하다, 내가 바란다라는 말보다 훨씬 강한 동사입니다. 이 바라는 것보다 계획이 훨씬 더 구체적이죠. 예, 바울은 단지 마음으로만 바랐던 것이 아니라 이 매우 구체적으로 로마행을 여러 번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퍼져 있는 루머하고는 다르죠. 그러니 바울은 로마행을 정말로 간절히 원했고 실제로 여러 번 계획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궁금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울의 길을 막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그렇게 계획까지 세우고 로마에 간절히 가기 원했는데 뭐가 그렇게 막았느냐? 예컨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는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계획을 사탄이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이 바울의 걸음을 성령이 막았다라고 기록하지요. 이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던 이 바울의 발걸음은 사탄이 막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은 성령이 막았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그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길이 막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모든 상황 쉽게 제멋대로 해석해버리고 합니다. 내가 이 길 가고 싶은데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선한 의도 가지고 내가 이 길 한번 가려가고 싶은데 막히면 어이구 이 마귀가 내 앞길을 막는다라고 결론 내리죠. 우리 이를 함부로 판단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마음은 그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선한 것이었지요. 바울은 선한 의도로 복음 들고 아시아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로 복음 들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바울의 선한 계획은 사탄이 막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에 대해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그 사탄의 방해나 성령의 막으심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이 바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로마 동쪽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서 분주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 틈을 얻지 못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느냐? 그 이유가 13절 중간에 나오죠. 13절 첫 부분에서 사실 방금 끝부분으로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가고 하니까 그 조금 뒤죽박죽된 순서인데 원래 이 원어로 쓰여진 순서를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중간 부분이 실제 그리스 원어로는 이 맨 마지막이 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 사역을 통한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열매라고 하죠. 그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든지 원래부터 안 그러면 성도 되었던 자들에게는 더욱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삶 가운데 순종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열매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열매라는 말은 매우 구체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빌립보서 4장 17절 같은 곳에서 바울은 그 돈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그 헌금을 요청하죠. 매우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내는 헌금도 사역의 열매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는 이 빌립보서와 달리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열매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돈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더하고 더욱 굳게 서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는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대꾸법을 이행연구라고도 하는데요.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첫 문장은 헬라신 테카이 바바리오스입니다. 헬라신 하면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말하죠.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살펴볼 부분인데요. 16절을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던 대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헬라인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 바바리오스라는 이 말은 야만인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영어도 이 말 있죠. 그죠? 바바리안 하면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미개인, 야만인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매우 그 무리합니다. 이 자기 문화의 우월성과 중심성에 젖은 이 헬라인들이 그 당시 자기들이 듣기에 외국인들 말이 계속 이 바바바바 하는 걸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렸다는 것이요. 그러니 바바 하는 사람이다 해서 바바 하는 사람이다 해서 바바리안 이렇게 됐습니다. 바바리오스, 바바 하는 사람들. 외국어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도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문화 우월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물론 영어권에도 다른 언어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귀에 이 바바바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바바리오스라고 했는데, 이는 소위 이 그리스의 적국들, 그 당시 그리스의 적국들이죠. 페르시아나 이집트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지칭하는 말이었고, 또는 그 로마 제국의 변두리 지역 사람들, 스페인이나 이 게르만족을 지칭하기 위한 단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리스인의 관점에서 문명인과 야만인을 대조하는 억구입니다. 그 다음 대조를 보면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있는 자는 앞서 말한 그리스인을 포괄하는 말이고, 어리석은 자는 바바리오스, 즉 야만인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조를 강조하면서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한번더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조를 통해서 바울은 모든 지금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빚이요, 실제적인 빚이 아닙니다. 그죠? 이는 어떤 의무감을 뜻합니다. 사실 이런 의무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 어려운 환경에 산다고 말할 수 없지요. 예, 나름대로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절대적인 빈곤을 겪는다거나 뭐 절대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 뭐 겪을 수 있죠, 물론.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옥수수죽 그한 그릇 살 돈도 없이 구호단체에서 나눠주는 그 설탕물로 그 하루를 연명하는 그 최빈국의 사람들하고 같다고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곤란은 달라요. 우리는 사실상 절대적인 이런 곤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의무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녀 양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특별하거나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따라서 이 빚진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성공했다 하는 이들 중에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룬 성과라고 착각하지요. 바로 그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될 때에 사회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빚진 자의 의식이 없는 이 지도자는 결국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마련이 의무감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것.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싼값에 좋은 커피 마시고 싼값에 좋은 이 면직물로 된 옷을 입고 살수 있는 것,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옥수수죽 한 그릇 먹고 일하는 그 노동자들과 아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선진 국가의 시민들은 사실상 이 개발 도상국이나 후진 국가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앞서 바울이 빚진 것,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것 없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다녔던 그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 복음에 가장 자격이 없는 자가 바울 자신이라는 것이죠. 왜 복음의 선물을 받고 인생이 바뀐 것 아닙니까? 복음이야말로 이 바울에게 가장 우선적인 빚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다른 무엇보다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바울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빚을 졌다라는 것 아닙니다. 돈을 빌렸다거나, 뭐, 은혜를 입었다거나. 오히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복음이라는 선물을 이방인에 대한 빚으로 여겼습니다. 인류애적인 관점이 녹아있죠. 누군가는 왜 굳이 우리가 돈좀더 들여가지고 공정무역 제품을 사야 되느냐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내돈 내고 내가 사는데 그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내가 내돈 주고 그 모피 사 입는데 그 동물 보호단체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이거 아닌가 알지요? 그 아닌가 알잖아요. 제가 따로 그말안 해도 괜찮지, 그죠? 이런 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보면 할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빚진 심정에 기반합니다. 그러므로 이 15절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로 시작되는 거죠.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갚는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복음의 빚은 사실상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진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면서 나한테 짐빈 나한테 갚지 말고 저들에게 갚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구워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빚진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그저 얻은 복음, 이 복음을 남에게 갚으라 하십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이 빚진 자인 거지요. 빚을 갚는 사람의 태도가 어찌 고압적일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구워주는 사람의 태도가 그 고압적일 수는 있어도 빚진 자는 늘 겸손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의 태도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가지고요, 고압적인 태도로 막 호통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담대할 필요는 있지만 담대함과 무례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런 모습이 참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많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빚진 자의 모습보다 이 베푸는 자, 구워주는 자의 모습만 늘어나는 것 같아 싶습니다. 후진국으로 단기 선교 가면은 정말 그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사실 1달러만 써도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합니다. 이 막 동네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듭니다. 뭐 여기서 1달러 해봐야 그 얼마 됩니까? 뭐 과자 한 개 살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그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노트북 있죠. 막 한 10년 된 노트북. 안 그러면 옷까지 이런 거 가져가면요, 그저 감사하다면서 막 굽신굽신하면서 받아가곤 합니다. 마치 교회에 큰 은혜를 입으러 오는 모습에서 때때로 이 선교 팀원들이 전체 단체로 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산타클로스라도 된 기분 들거든요. 반드시 듭니다. 그런 기분 막 나눠주다 보면은 막 사람들 고맙습니다 구신구신하면서 받아가는 모습 보면요, 내 마음에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막 내가 산타가 된 것 같은 기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마음에 어찌나 그런 오만함이 들든지요. 다른 데서는 막 내가 못 알아들으면은 내가 눈치를 봤으면서 그런 나라에 가면은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다들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막 대단한 자선 사업가로 됐냐 느껴지는 거죠. 그때는 막 사실 깨닫지도 못했어요. 뭐 부끄럽지만 제법 그 한참이 흘러서야 지난 뒤에 그런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구워주는 자의 태도로 선교를 갔던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물건들을 잔뜩 모으고 헌금 잔뜩 모아서 들고 가서 나눠주는 일만 했으니까 실제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워주는 사람 같이, 내가 베푸는 사람 같이 그곳에서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득의양양해서 빚진 자가 아니라, 이 빚진 자는요 베푸는 데서 기쁨 느끼는 자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헬라인과 지혜 있는 자에게 빚을 줬다라고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지혜 있는 자에게는 빚질 수 있지요. 그러나 빠지지 않는 것, 빠지지 않는 대꾸가 있지요.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빚을 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이 앞서 나를 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빚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갚을 것, 네가 나에게 빚진 것, 그리스도 보혈로 빚진 것, 저들에게 갚으라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빚진 자의 태도가 아니라요, 구워준 자의 태도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성경책 뿌리고 다닌 적들도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문명을 앞세워가지고 구워준 자의 고압적인 태도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총칼 앞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방식에 신물났습니다. 뭐 모든 것이 아쉬운 후진국에서야 아직도 그런 태도가 통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선진사회에서는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큰 특혜를 입은 양 오만한 태도로 말씀 가르치고 전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죄인이 용서받은 것이 뭐 그 사실 오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겸손한 태도로 이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워주는 태도가 아니라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헬라인과 지혜 있는 자를 분별하고 이 지혜 있고 헬라인 문명이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아첨해놓은 그런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조차 내가 빚을 진 심정으로 십자가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민족과 방언 가리지 않고 구워준 자의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이 빚진 자의 겸손한 자세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그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받은 그 빚을 세상으로 그저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봉사하고 우리 손으로 섬기고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도와주는 가운데 내가 베푸는 것으로 내가 구워주는 자로 착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 오만한 태도로 꺼져가는 생명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헬라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성실히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우리 갈보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